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마도 여기 모인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대답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고 답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본질적인 신앙의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만 복을 받는다던가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이곳에 나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그런 일시적인 복이 아니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복. 그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이 살아있던 그 시대까지도 전부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네, 이 청년도 우리와 똑같은 바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물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청년은 선한 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청년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요, 당시에 있던 바리새인들의 마음들과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당시에 있던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선한 일, 의로운 일들을 해나가면요, 점점 더 영생할 수 있는 길에 가까워진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조금 더잘 따르고 조금 더그 의로운 길에 나아가면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의로운 길을 걸어야 하는지, 그렇게 해야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왜 선한 일을 나한테 물으냐고 하시면서 계명을 지키라고 답변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선한 일을 내가 몰라라고 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나에게 물을 필요도 없어. 이미 그 선한 일, 의로운 길은 다이 계명 안에 적혀 있어. 나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 이미 이 계명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 의로운 길이 적혀 있다. 너는 그것을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된다. 그럼 넌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그러자 이 청년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슨 계명이냐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십계명 후반부의 계명들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뒷부분의 계명들이요. 거기에 덧붙여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의 말씀까지도 덧붙여서 말씀하셨어요. 전부 구약의 계명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청년에게 말해줬을 때 청년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청년은요, 매우 담담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청년은요, 이미 이 계명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은 답변조차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건요, 예수님이 말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십계명의 전반적인 것까지도 다 지켜 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미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있으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뭔지 알려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제게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더 어떤 선한 일과 어떤 의로운 일을 해나가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이것이었어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이 답변 앞에 근심스러워하면서 결국 뒤를 돌아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처음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그 계명을 잘 지키면 돼 라고 하면서 계명들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그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한 단락이 마무리된 건데 갑작스레 예수님은 청년에게 계명에도 없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것 계명이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그것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계명은요, 이 새로운 명령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었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도대체 나는 그것을 자신 있게 내 소유를 팔아서 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기독교 전체에 물어봐도 그렇게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을 예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근신하며 떠나가자 예수님은 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부자는 천국 못 가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근데 참 억울한 거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의 복도 허락하시기도 한단 말이죠. 재물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도 하셨어요. 너희에게 그런 복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나 다윗, 솔로몬 분명 재물의 복을 얻어서 부가 넘쳤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천국을 못 가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라는 복을 주시고선 천국을 못 들어가게 하는 벌을 내리신 건가요? 그런 게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표현들을 했을까요? 왜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일을 시킬 때는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알려줘야 된다고 말이죠. 아이를 좀 돌봐라고 이야기하면은 남편들은 그냥 아이를 쳐다만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또 감자를, 여기 있는 감자를 반만 깎아서 삶아놔라고 이야기하면은 남편들이 껍질을 딱 반까지만 까가지고 삶는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면은 내가 주는 그 영원한 복을 얻을 수 있어라고 분명한 계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자 계명을 지키게 노력을 많이 기울였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청년들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나는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바울도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할 때 자신의 젊은 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율법의 의로서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그들의 기준에서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처럼 자신들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신 참된 속뜻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저 감자 반만 삶으라니 반만 껍데기 반만 까서 삶는 거랑 똑같았어요. 적혀진 그것만 잘 지키면은 잘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싶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서도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새롭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웃사랑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십계명과 레위기에 담겨있는 이웃사랑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자라는 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라는 건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부를 가진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부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얻은 부야라고 자랑스러워했어요. 근데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안 지켰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거지가 된 거야, 가난한 사람이 된 거야, 저주를 받았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이 청년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내가 계명을 잘 지켜서 얻은 축복이야. 그런데 이 축복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않아서 가난한 자들이 된 저 저주받은 인간들에게 내 부를 나눠줘야 된다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저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 같아 라는 거죠.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따라서 내가 부를 얻었어. 그거를 저 사람들한테 나눠줄 이유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따를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왜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겠습니까? 진짜로 부자들은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부자들이 청년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의 정신대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눠줄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러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 버리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왜 천국에 가지 못하겠습니까? 레위기를 포함한 구약 율법서에는 정말 많은 내용들이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신들은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어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 따르기 편한 것들, 지킬 수 있는 것들만 따르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도 그의 단편적인 예가 드러나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제지하고 꾸짖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정말 어떤 물건같이 취급되었고 소중한 인격체로 취급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니까 꾸짖는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어린아이와 같은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사랑해주지 못하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율법의 정신이 그들에게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현 주소였던 거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내용을 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 적혀 있는 그 안의 정신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계명의 의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왜 돕지 못하겠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라도 돕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변화된 이후에 이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도와줬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더 넘게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도왔다라고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되자 그렇게 행동하게 된 겁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또한 이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살아가시면서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셨고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의 병을 치유했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들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끝자락에는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율법의 정신을 삶으로 또 십자가 위에 죽음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잘하고 있고 여러 모임에도 잘 참석하고 기도도 잘하고 있고 묵상도 잘하고 있고 큐티도 잘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고 단정지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들의 이런 율법의 정신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참뜻들이 행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저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 청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결국 우리는 청년이 걸었던 길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등을 돌리고 주님 앞에서 떠나버리는 잘못을 저지르게 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는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온 이유는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온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율법의 정신을 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율법의 정신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잘 실천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 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 새벽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 시간을 지켰다고, 이 시간에 이 율법을 지켰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정신이, 이 말씀의 정신이 여러분의 삶에 녹아져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진정 신앙인으로서 살아갔다고 여러분은 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주님이 주신 이 정신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주위를 돌아보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며 사랑을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홍익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소외된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기를, 그런 우리가 마음이 생길 수 있기를, 우리에게 그런 힘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율법의 정신, 사랑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섬기고 품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율법의 정신,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밀며 사랑한다 말하고 위로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어 있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품어주며 함께 기도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무시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켰다라고 오만하게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지며 주의 정신을 실천하고 주님의 길을 본받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을, 그 선한 길을, 의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힘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살아 숨쉬고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만져주시며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랑빵지기 수양회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귀한 주님의 일꾼들,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 마음 가운데 섬기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길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이 자리에 우리의 공동체를 이끄는 사랑빵지기들로서 온전한 율법의 정신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서 그들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 우리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함께 거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다 같이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목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길까지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빵지기 수양회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사랑빵지기 수양회를 위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보내주신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다시금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의 사랑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그 자리를 감당하는 주님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온전한 주의 사랑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고 주의 은혜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그 시간을 통하여 새롭게 채워주시고 새롭게 그들의 영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섬기고자 하는 마음, 바른 마음들 세워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여 사랑빵을 주여 이끄는 그런 그들의 주여 정신과 영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육체가 되고 그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새롭게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를 섬기는 우리 목사님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주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을 통하여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홍익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는 길까지 지켜주시며 주님 그 기간들이 주님 안에 주여 온전하게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말씀을 마음에 지니고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받은 말씀들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주신 이 율법의 정신들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게 이 모든 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까지 계속해서 사랑방지기 소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맡은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우리 홍익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의 입을 통하여, 그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홍익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교회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모든 인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정말로 모두가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다치거나 상한 일 없도록 지켜주시고 돌아와서 우리가 그 모든 기쁨을,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와 이 사랑방지기 수양회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